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 주간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저희들은 뭐 특별히 이렇게 세우지 않는데 왜냐하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주님이 부활, 안식구 첫날에 부활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매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다음 주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어디에서요?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셨다. 어떻게?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동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총독은 나에게는 죄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물에다가 손을 씻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를 볼 때는 참 이상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의 제물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주를 단번에 지시고 우리가 매년 동물로 제사 지내도 아니 되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로 드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로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간을 만드는가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은 만세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오늘 적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입성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요 마을에 가서 메어 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제자들은 아니 우리 것도 아닌데 가서 데려오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갔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는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주라고 하면은 모두가 높은 분이 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지만은, 왕이라든지, 그 권세를 잡은 사람이라든지, 아주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이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농부는 그냥 허락을 했겠지만은 어떻든 주님이 끌고 오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폈고 또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간단하게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성하신 이유는 영원한 왕의 입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더니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쭉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이유가 왕, 영원한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 지금은 몇 사람의 왕, 떡을 만들어주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예수님이었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죽음에서 살아나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예루살렘 입성한 따르는 자들이 앞서가고 뒤에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느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나귀를 타고 가는 한번 생각하면 참 웃을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르로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길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서의 선지자는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고 새끼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니까는 다른 거 아니죠. 겸손함을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사는 이미 오래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유월절에 양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니산월 14일부터 되었고 50일 후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무슨 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무슨 절? 예, 오순절, 이제 성령이 임하는 절기,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갈 때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은, 이때 되면은 그 정원에다가 아파트 사는 사람은 옥상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저녁에 거기에 나가서 잠잔다고 그런 것을 봤었습니다.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장막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이 되었다. 유월절 양이 무엇입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보면은 열 번째 유대 백성이야 애굽 백성에게 내린 그 벌이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장자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이 애굽에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열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왜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바로 왕한테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어 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열 번까지 아홉 번까지 반대했습니다. 아, 내주겠다 해놓고는 또 다시 바꿔주고 바꿔주고 해서 열 번째 재앙을 그렇게 내린 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양은 그 저녁에 식구끼리 나눠 먹고 많을 때는 이웃과 함께 같이 양을 나눠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데 그 하나님이 지나갈 때 지나가는 것을 패스하는 거잖아요. 패스, 영어로는 패스.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흐른다는 말입니다. 흐를 유자니까요.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죽지. 피를 보면은 그 피 있는 곳은 오버해서 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유월, 월담한다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패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유월절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 지나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 것은 곧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가 담벌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그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냥 죄를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이야기한 그대로 죄가 없는 사람 히브리서 4장의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는 어린 양 1년 된 것이 구약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구약의 사람들이 1년 동안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느냐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때에 그러한 제물로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에덴 동산에다 모든 걸 다 천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관리하도록 아담과 하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죽이는 주었지만은 에덴 동산에 쫓아버리고 화염검으로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녀들 낳아서 어떻습니까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구약의 과정을 보면은 구원의 길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수유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유가 많아서, 수유가 가장 적은 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현재 땅을 보면 가장 적은 그 지중해, 그 종교적인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의 가운데에 있는 아주 적은 땅이라고요. 그런 곳을, 그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약속한 것을 이루려 했고 또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약속하기를 1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가 이쪽 한번 보세요. 후반전을 보면은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선택해서 지혜롭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선택한 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다가도 자기 뜻대로 했습니까요? 무려 열몇 번을 마지막에 거기까지 보면 사사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배역하고 했던 걸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좀 선택해 주면은 또 한 40년 동안 아주 자기 뜻대로 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했다고요.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어서 사랑을 한 것이 그냥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지키려고 보니까는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쭉 보면은 제사 제도라는 방법을 주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네 대신 동물로 제사 지내라.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었다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데도 3일 길도 못 되어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보면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여기에 요한복음 3장 심지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오신 주님을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뭘 대속물로 자기가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하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맞춰서 지금 입성하고 있다고요. 이 유월절은 3, 4월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 4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들의 절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따면 3월과 4월 그 중간 사이이기 때문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서 어떤 겁니까요?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는 세상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유대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걸로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에서 아주 처량하게 정말 그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오실 걸로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이스라엘 백성 영원히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번이나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옛날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수가 성자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죽음을 불사하니 지금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지금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뒀는데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나는 법에 순종한다.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더 유대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예수님은 그대로 죽음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죽은 거 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 하고 페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거고 다 똑같이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유다는 어때요? 오늘날 유대는 예수님을 판 자라고 해서 아주 낙인이 찍혀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살아갔다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죄나 적은 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전도자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살인죄하고 볼 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나 이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을 왜요? 속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라는 거죠. 그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순종하게 했다. 세 번째는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돌아가시지 아니했다 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듯 제물로 자기를 바쳤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주의를 맞는 여러분과 우리의 자세는 어떠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 자세를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길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노다 하고 들어갔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가 잡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하던 것이 그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할 수 없지요. 예수와 강도 중 누구를 풀어주랴 하고 총독이 물었을 때 백성들 그 무리들은 강도를 풀어주라고 그랬다는 거죠. 아니 총독인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를 백성들을 종용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번 보면은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환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물질적인 것의 손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예수 믿었던 것을 아주 순간에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나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고 매일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쭉 나가면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는 누구?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냐?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럼 어머니 물음씁니다.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다른 기억 안 해요. 교회가 바로 어머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머니예요. 교회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 자녀,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아니, 그냥 된 거, 저절로 된 거지요. 우리 그렇게 과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머리를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반대하면 하나님이 없어집니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또 그뿐만에 공허에서 아주 텅 빈 곳에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혼돈 상태에서 질서를 주는 거예요. 천지가 있고요. 별들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도 부딪힘이 없이 흐르고 있는 이 질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만약에 이 질서가 없다 온다면 부딪혀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별똥들이 별들이 떨어졌을 때 지구에 옵니다. 그런데 지구까지 왔으면은 우리 지구는 쪼개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층을 만들어 놓고 올 때 불타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걸 미치지 않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시편 18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야.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도 되고 방패도 되고 산성되고 피할 바위가 되는 거예요. 어떠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영적인 권세에서 요사이 저희 부부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을 자책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아프던 것이 오늘은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한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아픈데 설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서서 설교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할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제가 옛날에 7년 동안 아프다고 했죠. 기어 다녔어요. 그러지만 설교하는 날 한 시간 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7년 동안을. 옛날 한국에 있을 때 1980년대. 그러나 1980년 하나님께서 치유를 베풀어 주셔서 그 뒤로 아주 건강하게 미국에 와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나태해지고 아 이제 살만하구나 하고 생각하니까는 아 요놈 봐라. 아, 네 과거는 어떻는데 하고 생각해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수하고 어제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아,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이 아픈 것도 힘든데 자녀까지 아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만찬 인도하시네요. 만찬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에 근심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하면서 정말 매일 매순간 감사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길도 되시고 나의 진리 길, 진리도 되시고 힘도 되신다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하고 있다 한다면 주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대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 여러분과 나는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진 빛은 예수님이 가진 빛도 같기는 같은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아요. 요한복음 3장 25절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의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의인이라 칭해 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반사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란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이죠. 여러분과 나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사하는 것, 반사경으로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받은 빛을 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반사죠. 빛을 줘야 되니까요. 내 빛을 주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줘야 되는 거. 그건 반사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믿을 때 다음 주 부활주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거든요. 영접했는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하면은요. 묵상하는 거, 말씀 묵상했다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 같은 믿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게 해달라고요. 주님을 등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네가 내 안이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너희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도움까지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알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내 능력을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함께 사는 거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삽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끼를 금식하더라도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별 사건이 다 일어난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또 마가복음 9장이죠. 거기에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3명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병들이는 자녀를 데려와서 낫게 해달라고 제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낫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그 자녀를 데려와서 내 아들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뭐냐. 예.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우리가 했는 데는 낫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하니까 이렇게 낫습니까?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조용히 말하니까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여서 저기로 가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뭐냐? 그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 겨자씨만 믿음의 역사가 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요, 21절이 딱 빠졌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 원본에서 원본이 남은 건 없어요.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파피루스지에다가 해서 항아리에다 놓고 뭐 어디에다 놓고 해서 놓아뒀습니다. 그걸 발견했는데 항아리 속에서 부패되어가지고 그 자리만 딱 빠진 거예요. 21절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또 통 속에 들어있는 것은 21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밀로 딱 했는데 그걸 적어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겨자씨만한 믿음 같은 그 믿음의 역사는 금식을 기도하면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거 돼요. 그러나 금식 한번 해보시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서 그대로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는 밥을 주었고 언제는 낫게 해줬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이제는 죽이소서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하고 외쳐대는 그 소리 그 소리에 못 이겨서 총독은 너희들이 가서 죽여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요? 주님의 마음 바울이 말했습니다.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께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은 동등되지 않고 항상 인간의 자세로 이 땅에서 순종하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만 내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넷플릭스에 난리를 쳐놨더라고요. 그 신이라고 하니까는 그 신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역사? 병자가 와서 낫게 달라고 기도하니까는 그 자기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낫어요. 그러니까 데려온 그 딸이 정말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 요청하니까 자기 몸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에요. 도덕성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도덕성이에요. 너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어쩌다 보면 미쳐버리면은요, 신이다라고 미쳐버리면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지면은 우리는 뭐가 그렇고 뭐가 옳은 건지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막장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가 바로 그 역사라고요. 그 은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간구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는